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새벽 설교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슬피 울며 기도하는 나이 많은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는 너무나 애절하고 긴박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너무 불쌍해요.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믿습니다. 이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고 절실했던지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던 목사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도에 놀라죠. 필수의 권사님 가족 중에 위급한 병으로 입원한 사람이 있거나 사귀기를 하면은 생사를 오가는 사람이 있나 보다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목사님과 물었습니다. 권사님, 기도 중에 누구를 꼭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위급한 식구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 권사님 울먹이면서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꼭 살아나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요. 저도 기도할게요. 누가 그렇게 위급한가요? 목사님 TV 연속 그 가을 동화에 나오는 은서 있잖아요. 그 예쁜 은서가 죽으면 어떡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순진한 건지 모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극중 인물의 고난이나 환난을 보고 기도까지 한다는 것은 바른 기도 신앙이 아니지요. 가끔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역경이나 이런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 사례들은 죽을 각오로 도전했거나 창피를 무릅쓰고 발바닥으로 뛰었거나 아니면 남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성공한 그런 예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자수성가와 독불 성공은 다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실패하고 쓰러져서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간 자신들의 노력으로 성공한 자수성가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신수성가한 야곱의 가족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4장의 내용을 기억하고 보아야 할 본문입니다. 34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5장을 우리 읽었는데 34장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월남전 때 베트콩이 미군 한 명을 죽였다고 해서 미군 측에서 마을 주민 전체를 다 사살한 후에 증거 인멸을 위해서 아예 그 마을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한 명의 미군이 죽었는데 주민 전체를 죽이고 심지어 마을 전체를 흔적조차 없이 불을 지르고 불도저로 밀어버렸다는 것입니까? 월남전에서나 벌어질 법한 이런 사건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야곱 집안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저질러졌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서 가나안 원주민의 여자들을 구경하고 만나보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그곳 지도자의 아들이자 초장인 세겜의 눈에 띄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디나의 오빠들인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사건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세겜을 절대로 용서할 수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를 속입니다. 당신이 디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결혼을 시켜줄 테니까 세겜 동네 모든 남자들을 불러다가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고 난 다음에 디나와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세겜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되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쳐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전부 쳐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성을 노략진한 후에 아이들과 여자들과 짐승들을 모조리 다 잡아옵니다. 이게 34장의 이야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용서를 해야 할 야곱의 아들들이 이웃에게 이토록 무섭고 무자비하고 감정적인 보복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곧장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놀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정을 좀 추스려 보세요. 창세기 34장 30절로 31절을 보면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은 지금 아들들이 저지른 만행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아들들은 죄의식도 없이 떳떳이 아버지에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4장이 끝납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으로 벌을 내릴 법한데 그런 것 없이 그리고 세겜의 전 주민이 일어나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면 꼼짝 못하고 자기와 자기 집이 멸망할 것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3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거주하며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수많은 남자들을 쳐 죽인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고 싶겠습니까? 그 범죄한 사람의 예배를 받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거기서 내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내가 받겠다고. 참 이상한 하나님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세요.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 보호를 하십니다. 무사히 하나님이 가라한 그 베델까지 가도록 세겜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고을의 사람들이 야곱과 가족을 크게 두려워 벌벌 떨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내리십니다. 9절에는 바단 아람은 예삼촌 집입니다. 근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돌아오는 길에 베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세겜을 세겜 마을로 이제 세겜 마을로 빠졌죠. 그리 빠져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겜에 있었던 사건이나 일은 없다, 없는 걸로 지고 야곱이 세겜에서 돌아오매라고 기록하지 않고 야곱이 바탄 아람에서 바로 베델까지 온 거다. 하나님에게는 34장이 없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신기한 하나님이세요. 엄청난 범죄 뒤에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으로 벌을 받아 마땅한 야곱과 그의 가족은 가족 같은 우리들이죠.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들을 오히려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어디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장소인 베델 곧 교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1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해라. 네가 네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데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야곱이 바탄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올라오라고 초대한 베델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계신 집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인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이 계신 고향과도 같은 하나님이 계신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가그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피하여 가던 중에 베델에서 외롭고 쓸쓸한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야곱에게 찾아와 축복하신 장소가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 가그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의 외롭고 쓸쓸했던 밤을 내 환난 날이라고 야곱이 표현을 합니다. 내 환난 날에 도망갈 때 형 에서가 분노가 나가지고 이놈 잡아 죽이리라 할 때 도망갔을 때 야곱에게 있었던 환난이었죠. 개인적인 환난 날에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위로하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던 그 큰 환난 날의 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와 함께 하겠다는 이런 마음의 든든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그 베델로 가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외삼촌 집에 갔다가 네가 20년이 흐른 후에는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런 놀라운 축복에 감사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지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하죠.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세 가지 서원이 나옵니다. 세 가지 서원. 야곱이 서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떡을 주고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소원대로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짓지 아니했고 십일조도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여선전 집에서 베델로 돌아오는 길에 곁길인 세겜으로 빠져나갔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당시 세겜은 교통의 중심지였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이. 그리고 상업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베델 들판보다도 세겜이 훨씬 살기 좋은 야곱은 이런 축복을 갈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보고 베델까지 갈 거 있나? 가까운데 세겜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야곱의 말에 세겜으로 세겜 동네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외동딸인 디나가 여자로서의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그 보복으로 그의 아들들이 무서운 살인을 저지르는 큰 시험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난폐를 당하고 있던 야곱에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베델로 오너라.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일어나서 네가 네 형 에서 때문에 환난을 당해 도망가는 때에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에 야곱은 자신이 가야 할 곳,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베델이라고 이제야 크게 깨닫습니다. 세겜이 아니구나. 그래서 3절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겜으로 빠진 야곱 같은 우리를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라고. 어서 이리로 오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이 베델이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고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교회를 어머니의 품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 품속 같다. 설명절이 다가옵니다. 설명절에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듯이 성도들의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인 교회를 찾도록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베델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 축복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베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야곱이 바닷 나라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은 축복을 베푸시는 곳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게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참 놀라운 축복이지. 땅을 그냥 엄청난 땅을 주겠대요. 아주 넓은 땅을 주겠대요. 우리는 땅 한 푼도 안 가지고 있는데 땅 한 평이 뭡니까? 아파트 뭐 몇 평? 근데 하나님이 땅을 넓은 땅도 주고 그리고 너의 후손이 아주 생육하고 번성할 거라고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의 백성 중에서 총회가 행성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총회를 다스릴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내 후손에게서 허리라는 것은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에 초대받고 온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곳이며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베델은 우리의 축복의 끈으로 이끌어주는 곳이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묶어주는 생명의 축복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다 장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될 때 그는 주려 죽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 그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당자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아버지 집이 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것이 없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는 것도 풍족하고 없는 것이 없는데 내는 아버지 집을 떠나기 때문에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그러나 내가 여기 죽을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 죽을 수 없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당자는 그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게 됐습니다. 기근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끈이란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끈. 끈이란 책은 내용이 뭔가 하면 2005년 지금부터 12년 전인 2005년 1월 달에 산악인 박정현 씨와 후배 최강식 씨가 해발 6,440m 히말라야 촐라체 북벽 등반에 성공하고 하산하던 중에 조난을 당하고 구조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등반 기록기입니다. 박정은 씨와 최강식 씨는 산 곳곳에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로프로 서로를 묶습니다. 서로를 묶어서 정상을 정복한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후배 최강식 씨가 눈으로 덮여있던 빙벽 사이로 추락하고 맙니다. 최강식 씨가 외마디 비명을 외치는 순간 앞장서고 있던 박정은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땅에 붙이고 얼음을 찍어 간신히 추락 일보 직전에 멈춥니다. 끈을 묶어놨기 때문에 한 사람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비명 소리를 듣고 즉각적인 반사적으로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생각하고는 찍는 가지고 꽉 얼음을 찍어가지고 딱 자기가 힘을 버텨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움직이긴 했지만 그때부터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힘을 내어 끌어올려줘도 최강식 씨가 좀처럼 끌려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떨어질 때 충격으로 두 발이 다 부러졌기 때문에 배가 부러져버렸어요. 다리가 들려. 그가 밑에서 떨어졌는데 다리가 성하고 발이 성하고 손이 성해 뒤로 올라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서 당기는 사람이 위에서 당기는 사람이 힘이 덜 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를 수가 없는 그냥 이게 그 60, 70kg 되는 한 사람이 그냥 내롱내롱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위에 있던 박정현 씨는 겨우 이제 그 빙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지금 이래 있는데 두 사람 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 위에 있던 이 사람도 이 떨어지는 충격 때문에 메고 있던 이 줄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져버려요.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끼세요. 이렇게 히말라야의 외딴 빙벽에 붙어있는 이들에게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둘 사이에 연결한 끈을 놓지 않은 채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투를 부린 시간이 10분, 20분이 아니라 3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박정은 씨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이때는 끈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박정은 씨도 연결된 끈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그 순간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끈으로 두 사람의 몸을 묶은 그 순간 두 사람의 생명은 하나이다. 지금 밑에 떨어진 내 후배와 그 생명이 나와는 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3시간의 사투 끝에 최강식 씨가 간신히 절벽을 기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두 다리가 부러진 사람과 또 산을 내려가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나쁜 사람인데 안경을 썼는데 떨어질 때 충격으로 안경 어디로 날아가 버린지였고 0.3밖에 되지 않는 박정은 씨에게는 온 세상이 그냥 허옇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잘 보이지 않고 두 발목이 부러진 최강실 역시 가까스로 기어서 빈백을 타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의지해서 산 내려오는데 무려 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간신히 구조되어서 극적으로 생환하였지만은 너무 오랜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한 동상이 걸려서 두 손과 두 발가락 거의 다 절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서로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만 있어달라고 서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생명끈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를 묶고 있는 생명끈이 있습니다. 교회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 생명의 끈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요? 이게 축복의 끈입니다. 때때로 이 끈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공동체로 한 몸으로 묶여있는 끈이 굉장히 무겁고 귀찮고 부담스럽고 버거워서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이 끈을 끊어버리는 순간 천길만길 남떨어지로 떨어져서 비참한 파멸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끊어버리고 싶은 끈이 실제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허리에 이 축복의 생명끈을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끈을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 모든 깨어진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환난을 당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생명의 축복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베델로 끌어올리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베델에서 바로 이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일 후면 음력으로 묵은 1년은 지나가고 설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1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1년의 운수를 그 첫날에 달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묵은 것은 떨어버리고 새로의 한 해를 맞이한다는 뜻으로 옷도 입던 헌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죠. 우리 어릴 때는 이것이 너무나 확연했습니다. 그래서 새 옷 입는 설날만 기다리고 새 신 신는 설날만 기다리고 새 양발 신는 설날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 왜 새로운 것들로 갈아입느냐. 헌 것은 버려서 던지고 이제 새로운 한 해 정월 초하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으로서 새 옷으로 갈아입죠. 이 새 옷을 설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차례상에 올렸던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차례를 지낼 때 조상이 거기에 복을 내렸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조상이 준 복을 같이 음식을 먹어야 같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나누어 먹습니다. 또한 정월 초하루 날에는 대나무를 쪼개 만든 복조리를 사는 풍습이 있습니다. 조리는 쌀을 씻을 때 쌀 속에 섞여있던 돌을 가려내는 도구인데 설날에 사는 조리는 복이 묻어 들어온다고 해서 복조리라고 부릅니다. 그 돌 가려내는 이걸 어떻게 해서 복조리라고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복조리라고 그러죠. 어디 뭐 식당에나 가보면 이 복조리 두 개, 세 개를 묶어가지고 위에다가 이 문가에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그 또 이렇게 복이 이 조리에서 복을 담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쓸 조리를 이날 새벽에 몽땅 사서 두세 개씩 묶어서 문 위에 걸어둡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복조리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일까요? 주는 거 아니에요. 정을 초하루나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작년에 복 없는 사람이 새롭게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인 베델 교회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소인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제단에 복을 내리셨고요.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그의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복을 내려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디에 복을 내리느냐? 홈플러스에서 복을 내리느냐? 직장에서 복을 내리느냐? 복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 교회에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찾으셔야 되죠.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시편 118편 2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택하신 성전인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그곳에 축복의 하나님의 이름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집인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을 내려 주십니다. 축복을 응답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헌병으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헌병으로 차출이 되어서 헌병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입대 후에 일반 훈련을 마치고 헌병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주일날에 대해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주일날에 대해서 뭐 교회 가라고 일 안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고 우리 때도. 그래서 이 이등병이 첫 이제 근무지에 이제 가서 일반 훈련 받을 때야 마음대로 주일날 이제 쉬고 교회를 갈 수 있죠. 그러나 자대에 배치가 되면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소대장님한테 허락을 구했습니다. 소대장님, 저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소대장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전 소대원을 집합시켜놓고 이등병을 앞에 세워놓고 기합을 주시죠. 헌병대 기합은 세계로 유명한 곳입니다. 소대장은 시범 케이스로 본때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헌병대 역사상 주일날 교회에 간 사람 없다. 아무도 교회 못 갔다. 너 교회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맞아 죽을래? 아니면 교회 안 가고 조용히 지낼래? 이 이등병이 맞아 죽더라도 교회 가겠습니다. 엎드려 전 소대군 앞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실신을 해봤어요. 무릎 확 끼얹어서 깨어나게 됐는데 소대장이 다시 물었어요. 이래도 교회 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꼭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소대장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이 시간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교회 다니도 좋다. 소대장이 못 꺾었죠. 그날에 교회 갔더니 만신창이었던 상태에서 얼마나 어두워지고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하는데 예배당에 가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때 그 예배당 안에 앉아서 있는데 그곳이 곧 엄마의 품속 같았대요. 엄마의 탓하던 품속 같고 고향 같고 주님의 품속에 안길 것 같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그후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음대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찾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축복하시는데 서울 사대문 안에 가장 큰 교회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축복을 주세요. 뭐 내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천만에 꿈을 깨셔야 돼. 자기 열심으로 산다면 뭐 잘 못 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로 초청하시고 초대하시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복된 곳이고 복받는 곳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이나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 성공 사례들을 죽을 각오로 도전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남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이지만은 이들의 성공이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자수 성공과 독불 성공은 다시 넘어질 수 있고 또다시 실패로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한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신수성가한 야곱의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의 장소인 베델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인과응보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너무 죄의식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를 그 죄된 습성들을 교회에서 축복하심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 않냐고 오히려 벌보다도 더 좋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복이 교회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복하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의 매수에 큰 범죄를 저지른 환난 날에 야곱에게 어머니 품속 같은 따뜻한 위로와 축복을 주신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베델로 초대하십니다. 이 설날에 마음의 고향이요 영혼의 고향인 베델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초대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이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하며 번성하는 그런 백성이 되고 이런 사람의 후손에서 왕이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야곱이 소원한 것처럼 당자가 돌아온 것처럼 그 엄한 금병대의 규율에도 축복에 빼들인 교회를 찾아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초대장소인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 중심, 곧 축복 중심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0장